이제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다. 지구를 뒤덮은 플라스틱의 역습.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입니다. 잠시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몇 가지나 되나요? 제가 앉아있는 녹음실 의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드폰, 손에 쥐고 있는 펜도 플라스틱이네요.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아닌 물건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플라스틱은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소재가 됐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택배로 물건을 더 많이 사고 배달 음식도 자주 시키면서 자꾸만 늘어나는 폐 플라스틱, 폐 비닐을 보며 죄책감이 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분리수거가 된다는 건지 아리송한데 매번 검색해서 확인하기는 번거로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폐사하고 바다에 커다란 쓰레기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 사실 처음 듣는 얘긴 아닐 텐데요. 문제는 플라스틱이 땅과 바다를 병들게 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 우리 인간의 몸에도 터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많던 플라스틱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매일 쓰는 칫솔. 그런데 여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칫솔 중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칫솔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칫솔 하나가 분해돼 모습을 감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 10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물뼈로 만들던 칫솔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된 게 20세기 초니까 인류가 찍어낸 모든 플라스틱 칫솔이 아직 지구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번 세상에 나온 플라스틱 제품은 엄밀히 말하면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물 속에 있거나 땅 속에 묻혔다고 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플라스틱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형태만 계속해서 쪼개지는 것뿐인데요. 햇빛이나 파도 같은 외부 요인으로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고 또 부서지다 끝내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잘게 부서진다고 해서 플라스틱의 전체 무게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요. 바닷가의 조약돌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부서지고 마모된 플라스틱은 땅과 바다 속은 물론이고 공기 중을 날아다니고 심지어 우리 몸 속까지 침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 나노 플라스틱. 평균적으로 어른 한 명이 매주 먹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약 5g,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 장 정도라고 합니다. 크기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은 다시 잘게 쪼개지면서 0.0001mm보다도 작은 나노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머리카락 한 가닥에 500분의 1 수준이어서 육안으로는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 공기 중으로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더 쉽게 운반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몸에 차곡차곡 쌓인 플라스틱의 독소는 세포 깊숙이 파고들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예측 불가능한 생리적인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건강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지구상의 산소 공급량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산소를 공급하는 박테리아의 성장과 광합성을 막아 지구의 산소 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물이 숨쉬는 환경까지 바뀌게 되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가 한 세기 동안 무방비하게 찍어낸 플라스틱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도 무용지물? 생산 단계부터 고민해야. 환경의 치명적이라는 걸 알지만 플라스틱 없는 삶을 이제는 상상하기도 어려우시죠. 가볍고 변형이 쉬운 플라스틱은 1907년 처음 개발돼 기적의 소재라 불리며 산업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가볍지만 단단해 물류 혁신을 이끌고 다양한 식품 포장 용기로 만들어져 식중독 위험을 크게 줄이는 등 고마운 부분도 참 많았지만 쉽게 만들어지는 만큼 쉽게 버려지면서 우리가 한 번도 직면해 본 적 없었던 쓰레기 문제를 가져왔죠. 재활용도 소각도 안 되는 폐 플라스틱은 다른 생활 쓰레기들과 함께 모두 매립되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함께 사용하는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이 오는 2025년까지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여파로 쓰레기가 폭증해 매립지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지만 대체 부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쓰레기 대란은 소비자들이 아무리 라벨을 뜯고 용기를 헹궈서 분리배출해도 개인의 수고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순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해 재활용하는 속도보다 새로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속도가 훨씬 빨라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과대 포장에 무뎌진 기업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함께 생산 단계부터 탈플라스틱 대책을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미 바다가 커다란 플라스틱 수프가 되었다고 말하는 플라스틱 수프의 저자 미힐 로스캄 아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병은 여러 사람을 거쳐 그 자리에 왔다. 처음에는 병을 만든 업자, 다음엔 청량음료 제조업자, 브랜드 소유업체, 가게 주인,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있었다. 병 생산업자, 청량음료 제조업자, 브랜드 업체, 가게 주인은 떠다니는 물병과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책임은 음료수를 사서 마시고 아무렇게나 버린 소비자에게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음료수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직접 연락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생산자가 쓰레기 처리 단계에서 책임을 지는 일만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전해드렸나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탈플라스틱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한 유제품 기업은 음료에 부착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달라는 고객의 편지에 빨대 없는 상품을 따로 유통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로 변경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기업은 이런 노력으로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342톤 줄일 수 있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친환경 대책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이들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면서 환경을 지키면서 수익은 극대화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 행성이 되어버린 지구. 플라스틱 문제가 산업과 국가를 초월한 문제가 되면서 각국 정부도 적극적인 감축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요. EPR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일정량의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아래 소재와 포장재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기업은 제품의 용기는 물론 설계와 디자인 측면에서도 재활용이 쉽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생산자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감축 효과는 의문입니다. 생산자는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에 그저 돈을 내고 재활용을 위임하면 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약간의 부과금을 내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원료 사용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은 그다지 법적 강제력이 크지 않아 어디까지나 생산자 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초기 생산 단계에서 절감이 크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국제적으로도 악명 높은 수준인데요. 2015년 한국의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1인당 132.7kg으로 세계 3위. 포장 플라스틱만 놓고 봤을 땐 벨기에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환경부는 지난해 말 플라스틱 생산 사용 감축 대책을 발표하며 탈플라스틱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2025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100% 전환하겠다는 큰 목표입니다. 그 전까지 먼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낱개 생수병부터 모두 페트병에서 유리병으로 전환되고 제각각이었던 음식용 플라스틱 용기 두께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테이프 폐기물이 발생하는 묶음 포장, 재포장도 전부 금지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올해부터 스티로폼과 같은 발포 플라스틱 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전격 금지됐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만큼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소비 대국인데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비닐봉지도 2026년에는 중국 전역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헌법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일이고 정부는 건강을 보호할 권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국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정부가 예방적인 개입을 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플라스틱 수프의 마지막 사소한 부분까지 과학적으로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정부 당국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금지 규정을 두거나 주어진 기한 내에 특정 물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계약을 한다든가 벌금을 부과하고 바람직한 방식에 보상하거나 이웃 국가나 다른 나라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악의 과잉 부작용을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만을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페트병 하나가 지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데 400년이 걸릴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설령 그 추측대로 플라스틱이 언젠가는 지구에서 자취를 감춘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훨씬 많은 양의 새로운 플라스틱이 더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구가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플라스틱 문제를 제대로 보려고 했던 걸까요? 이제는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보다 새로운 플라스틱이 최대한 자연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기업은 만들어낸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 주기를 책임지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감독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해결해야겠죠. 덜 만들고 덜 쓰는 구조적인 해법을 찾지 않으면 전 지구적 환경재난이 눈앞에 닥칠 일도 머지않았다고 오늘도 우리 식탁에 오른 플라스틱이 소리 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